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간 괌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명이 이르면 내일부터 귀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우리 국적 항공기가 괌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괌 현지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와 진료소도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 윤세미나 기자가 전합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내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현재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부터 괌 국제공항의 운영이 재개된다면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내일 오후 5시 괌에 도착해 승객들을 태우고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괌과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는 현재 국내 항공사 네 곳에서 하루 6편을 운항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부터 공항 운영이 재개되는 만큼 모레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노선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항공편을 늘리거나 큰 여객기를 보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괌 현지엔 남아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숙소 세 곳도 마련됐습니다. 한인 교회와 민박 등인데 현재까지 17명의 관광객이 임시 숙소를 이용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있는 임시 진료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괌 현지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오늘 위성 사진으로 처참한 피해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 관련 시설이 처참하게 부서졌는가 하면 한 리조트에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수영장에 뒤엉켜 있습니다. 거리와 주택가도 시속 240km의 강풍에 부서져버린 파편들로 쑥대밭이 된 모습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최근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부산 한 아파트.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빈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부산 금정구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여성은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곳 부산과 경남 경계지점 낙동강변 숲속에 시신 일부를 버렸습니다.
범행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여성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미심쩍다는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젊은 여자가 캐리를 들고 타고 가다가 숲속 근처에서 내려달라 해서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좀 수상해서...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찾아 열어보니 안에는 피 묻은 옷가지와 피해자의 신분증도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나머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나 대화 도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시간 3일 전부터 그 아르바이트 앱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제 맹관계에서 살인하고...
피의자는 살인과 시신 유기 등 혐의 일부를 시인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의 아이들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남성과 여성이 잇따라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 경찰은 남동생에게서 사람을 죽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안산 성부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숨진 3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옆에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3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스스로를 해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둘은 함께 살던 사이였던 걸로 파악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사이도 좋고 그랬거든요.
숨진 여성에게 초등학생 두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함께 기르며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하고 막 그랬던 분들인데
아이들도 범행 당시 한 집에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을 탐문하는 한편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빗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산에 나선 한 시민은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30여 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하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빗물이 흥건한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 갑자기 차선을 넘어 미끄러집니다. 그대로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갑니다.
정말로 옆에서 차가 날아온 느낌? 그러니까 1, 2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차가 날아와서 팍 박히니까.
밤사이 충남 당진에서도 빗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몰던 차가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바닷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통영시 앞바다에서 낚시객들이 탄 어선이 암초와 부딪혔습니다. 탑승객 10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출입 금지 구역 근처로 산행을 나선 등산객이 30여 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등산객 이모 씨는 지난 26일 저녁 칠성봉 인근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 씨가 법정 탐방로가 아닌 곳에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방 좀 들어주세요. 가방이 너무 많아요.
왼발 힘 주세요. 왼발 힘 주고 계셔야 돼요.
이 씨는 어제 저녁 6시쯤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길이 없는 계곡을 로프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해 발견 뒤 구조 완료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측은 법정 탐방로가 아닌 곳을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임소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동안 반드시 7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이런 의무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없어집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5일 격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3년여 만에 위기에서 경계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출근, 등교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학생이 아프면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여러 명이 집단 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남긴 겁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대면 면회 시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합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에게 지원되는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도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면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손 씻기, 실내 환기와 같은 개인의 감염 예방 조치는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맛과 영양 면에선 부족할 것 없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되레 이런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 덕에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앞. 참외를 사러 온 시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1.4kg 참외 한 봉지에 6,600원으로 일반 참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조금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은 과일을 저희가 시중가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당도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출시 사흘 만에 만 봉 넘게 팔렸습니다.
외적으로 예쁜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좀 못생겨도 겉이 표면이 괜찮, 조금 안 좋아도 안에가 맛있으면 그런 걸 선택하는 편이죠.
표면에 흠집이 있는 참외 하나를 깎아서 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껍질 안은 상태가 좋습니다. 양파와 감자, 깐마늘, 파프리카 등을 팔고 있는 또 다른 편의점 매장. 이 업체도 최근 색상이나 모양이 고르지 않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들을 모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못난이 상품들은 유통 과정에서 외면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상당한 부담도 있었고 외면받는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길어지는 고물가에 알뜰 소비를 찾아 나선 시민들도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환영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형마트. 일반 대파는 한 단에 약 3,200원인 반면 모양이 예쁘지 않은 대파는 22% 싼 2,500원입니다. 볼품 없어도 맛은 좋다는 뜻에서 맛난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신선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뭐 조금만 손보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걸 구입해서 먹어요.
아예 이런 못난이 농산물들을 모아서 파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재구매율이 40%가 넘어가거든요. 가격이나 품질에서 만족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충성 고객이 많은 편입니다.
단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농산물이 고물가 속에 환영받는 맛난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제76회 칸 국제영화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 칸을 찾은 배우 송강호는 폐막식의 피날레 무대 시상자로 올랐는데요. 올해는 무려 7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돼 신인 감독과 배우들이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영화제의 백미인 시상식에서 송강호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지난해 남우주연상을 탄 자격으로 시상자로 나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무대 위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튀르키예 배우에게 상을 건넨 뒤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수상자로, 이번엔 시상까지 3년 연속 무대에 올랐습니다. 송강호가 칸을 찾은 건 벌써 8번째입니다. 올해는 김지훈 감독과 함께 작업한 거미집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영화가 상영된 후 리미에르 극장에선 2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 12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칸 영화제엔 7편의 한국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잠과 화란으로 두 명의 신인 감독이 이름을 알렸고 새로운 배우들도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단편 영화 홀은 학생 영화 부문에서 2등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에는 위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높아진 티켓값과 변화하는 스트리밍 시장 속에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고 있지만 배우는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일만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좀 변화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또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꼭 필요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JTBC 정재우입니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 이른바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 한 장에 전 세계가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제 시작이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AI의 영향력 어느 정도일까요? 안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를 속이며 미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준 한 장의 사진. 미 국방부인 펜타곤 주변에 폭발물이 터진 모습인데 인공지능, 즉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였죠. 저희도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통해서 한국 국방부 건물의 화재 모습을 주문하니 1분도 안 돼 금방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화염에 휩싸인 프랑스의 엘리제궁 모습도 마찬가지. AI로 인한 가짜 이미지가 유통되는 것,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펜타곤 같은 경우 되게 충격적인 사실에 가까운 느낌을 전달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로 확산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어하기 되게 어렵죠.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이미 AI가 정치 분야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공화당이 공개한 30초짜리 영상.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가정한 건데 모두 AI가 만든 가상의 모습입니다. AI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125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양 진영 간 극단적 대립 등 AI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선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규제한다고 규제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속도가 지금 형태 너무나도 빠르고 어느 정도 이 고통을 겪으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이미 현실로 다가온 건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칠지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관련에 주목한 퍼센트는요. 23%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우리나라 일자리 가운데 23%는 앞으로 5년 내 AI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또 다른 전문가도 구체적으로는 숙련도가 낮은 사무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 혹은 조금 낮은 단계의 사무직 노동자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소위 얘기하는 중간 계급의 붕괴라든지 약화가 더 심화되는.
이 사회 경제적 격차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3월 기준 하위 20% 가구의 자산은 상위 20%의 1.5% 수준에 그쳐서 역대 최대 빈부격차로 기록됐죠. 또 디지털 정보 격차의 경우에도 이 4대 정보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과 고령층, 저소득층과 농어민의 경우에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76.2%에 그쳤다고 집계됐습니다. 이 AI 기술도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경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지급하거나 그것을 사용하여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은 강화될 방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하지만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동시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고해야 될 도구입니다. 도구이고 전기처럼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빨리 이러한 교육들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AI인 챗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오늘 이 남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성은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순찰 강화 요청도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칼로 수차례 찌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에 실은 채 2시간 넘게 방황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검거됐습니다.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2시간 전 데이트 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조사 직후 칼을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까지 받고도 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특례법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이런 법이 따로 없습니다.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보아 긴급 조치가 가능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신고 뒤에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112 시스템에 신상 정보까지 등록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나빠질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면서 탑승객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리 내리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늘부터 사고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죠.
네, 방금 했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워낙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까 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구를 열어버린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네.
일단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문을 연 30대 남성 이모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내리고 싶었다. 이 대답을 짧게 했죠. 자, 일단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입니다. 46조를 보면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겪는 사건이니까요. 판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상을 놓고 사실 민사소송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승객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보니까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사고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온 제주 학생 일부가 불안감을 호소해서 배편으로 제주도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파손 부분도 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이 나오겠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승객과 학생들이 어쨌든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열린 또 열려버린 초유의 사건이라서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CNN도 이렇게 이 사건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비행 중에 비상구가 열릴 수가 없고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낮은 고도여서 문이 열렸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상구 좌석 판매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는 이제 사고 기종 항공기들에 대해서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석이 돼도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건데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도 같은 기종을 운행하는데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비상구 앞자리 비워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과연 자리를 비워두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분명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6년 만에 탁구 개인전 결승에 오른 여자 복식 전지희, 신유빈조가 아쉽게 중국에 졌습니다. 매세트 초반엔 앞서갔지만 뒷심에서 밀리고 말았는데요. 남자 복식 장우진, 임종훈 조도 중국에 졌지만 2회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신유빈이 막으면 전지희가 공격했습니다. 1세트 전지희의 날카로운 백핸드 공격이 상대 테이블에 꽂힙니다. 그러나 연이은 실수가 나오면서 세트 포인트에 몰립니다. 10대 3으로 몰린 세트 막바지. 전지희, 신유빈이 잇따라 5점을 따냅니다. 2점만 더 따면 듀스까지 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중국의 반박자 빠른 백핸드 공격이 성공하며 1세트를 뺏깁니다. 2세트 초반에도 한국의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이 전지희의 카운터 드라이브 등으로 6대 3까지 앞서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중국이 7점을 연속 내며 6대10으로 뒤집었고 결국 7대11로 2세트도 가져갔습니다. 물러설 곳 없는 한국과 승부를 마무리 지으려는 중국. 3세트는 막상 막하였습니다. 6번의 동점 끝에 듀스에 들어간 두 팀. 그러나 마지막 신유빈의 포핸드가 네트에 걸리면서 한국이 중국의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졌습니다. 전지희, 신유빈은 서로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세계 선수권 결승 무대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잊지 못할 순간을 언니가 저한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유빈이 때문에 저도 이 자리를 올라오는 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결승 올라오는 거 진짜 꿈이 것 같고요. 저희 고생할 만큼 저희가 잘 해내는 것 같아요.
두 선수는 환하게 웃으며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투지를 다잡았습니다. 남자 복식에서는 장우진, 임종은 조가 결승에서 중국에 졌지만 2회 연속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마감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고 있는 오현규가 한 경기에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을 5대0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럽 진출 첫 멀티골이자 7호골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한 건데요. 독일 마인츠 이재성도 멋진 도움을 기록하며 상대팀의 자력 우승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후반 교체 출전한 오현규. 상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자 훌쩍 뛰어오릅니다. 수비수를 넘어온 공에 끝까지 머리를 대며 골망을 가립니다. 팀의 네 번째 골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반 45분, 동료의 프리킥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모든 선수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문전으로 쇄도한 오현규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자신의 멀티골이자 팀의 다섯 번째 골입니다. 셀틱은 이날 오현규의 맹활약으로 에버딘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오현규는 경기 후 이어진 우승 행사에서도 트로피를 들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이재성은 상대팀 도르트문트의 우승을 막았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경기를 이기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 전반 24분 이재성이 정확한 크로스로 동료의 헤더골을 돕습니다. 리그 4호 도움입니다. 이후 갈 길 바쁜 도르트문트가 겨우 동점을 만들었지만 경쟁팀인 뮌헨이 승점 3점을 얻어 우승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은 내일 새벽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리그 통산 103골을 넣은 손흥민은 한 골만 더 넣으면 자신의 롤모델인 호날두를 제치고 통산 득점 공동 3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 8위인 팀이 경기를 이기면 7위에게 주어지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승부는 마지막 0.1초에 갈렸습니다. 미 프로농구 보스턴 셀틱스가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데릭 화이트의 극적인 팁인 슛으로 마이애미 히트를 1점 차로 꺾었습니다. 승부는 오는 30일 7차전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4쿼터 종료 직전, 3점 라인 밖에서 슛을 시도하던 마이애미의 버틀러가 알 호포드의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유투 3개가 모두 림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이애미는 종료 3초를 남기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가 싶었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상황에서 어렵게 3점 슛을 시도한 마커스 스마트. 공이 림을 맞고 튕겨나오자 데릭 화이트가 뛰어올라 극적인 팁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공이 화이트의 손을 떠난 건 경기 종료 0.1초 전. 농구에서는 공이 림을 통과한 것과는 상관없이 손에서 떠난 시간이 기준입니다. 주전 가드로 출전했지만 9점에 그쳤던 화이트는 이 팁인 버저비터로 기적 같은 역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홈경기임에도 경기 내내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3쿼터 한때 13점 차로 밀릴 정도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케일런 마틴이 21득점, 15리바운드로 깜짝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고배를 마셨습니다. 3연패 뒤 3연승을 거둔 보스턴. 미 프로농구 역사상 0승 3패로 뒤처지다가 4승 3패로 시리즈를 뒤집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1, 2, 3차전을 내리패한 보스턴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동부 최강자는 오는 30일 보스턴 홈구장에서 결정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 거짓말과 비밀 가장 가까운 곳에
표정도 변하지 않고
시작해 예측불허의
너무나 완벽하지만
최정상 아이돌 그룹 가수에서 이제는 막강한 티켓 파워를 가진 뮤지컬 배우로 우뚝 선 김준수 씨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JTBC가 덕분에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어떻게 좀 기쁘게 환대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20주년 좀 실감이 나세요?
되게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뭐 음악 앨범이라던가 혹은 작품이라던가 이런 걸 숫자로 좀 보면 꽤 그래도 긴 시간 열심히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좀 체감하는 게 있으세요?
예전에는 약간 뭐 1등이라던가 트로피라던가 뭔가 그런 수식어? 뭔가 좀 그런 거를 좀 아무래도 또 어렸기 때문에 쫓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팬분들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관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대를 대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지금도 매회 매 순간 그 공연이 딱 끝나고 났을 때 모든 걸 쏟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던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 점이 저에게 가장 저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자부심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동료 배우들도 사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공연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뮤지컬 배우로서도 어느덧 13년, 2010년부터 정말 매년 지난해는 보니까 한 네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네. 뮤지컬 데뷔 당시 뮤지컬이 마지막 남은 칼 한 자루 같은 느낌이었다. 정말 많은 걸 내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좀 제가 원래 있었던 둥지를 네, 나와서 뭔가 여러 이제 저의 뭐 활동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다가 문득 이제 뮤지컬의 제안을 받았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요? 라는 그 모차르트 넘버에 나오는 가사들이 그때 제가 막 느꼈던
감정이었군요.
하고 싶었던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었던 그런 딱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감히 한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뮤지컬을 하게 됐던 그 결정이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다행스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험난한 시간들, 사실 편견들에 맞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묵묵하게 걸어오신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나세요?
일단 방송을 할 수 없었고요. 약간 10여 년간 방송국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만 빠지거나 어떤 경우는 저도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정말 저만 빠지고 다른
것만
나오가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숨게 되더라고요 이제
팬분들은 나의 스타가 그렇게 점점 작아져가는 기분을 함께 느끼면서 네. 아파할 텐데 그걸 어떻게 좀 견디셨습니까?
그때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더 그 부분이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답할 수 있는 게 뮤지컬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걸 잘해내서
내가 잘해서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신 나를 응원하러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팬분들께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을 꼭 선사해드리고 싶다.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남았던 칼 한 절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멋진 칼로 변했습니다. 현재 뮤지컬 데스노트를 공연 중인데 준수 씨의 그럼 데스노트라는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예, 제가 초연 때부터 유일하게 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네, 자부심이죠.
그렇다면 준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무엇입니까?
저의 첫 등장이
등장.
40분 뒤에 등장을 해요. 딱 등장을 해서 부르는 게 이제
임팩트 있네요.
게임의 시작이라는 넘버인데
저 살짝 좀 불러주실 수 있는지 등장할 때 그 임팩트를 조금 담아서
가볍게 짧게
네.
내가 상대해주지 게임 한판 즐겨볼까 그림자를 조심해 밟힌 순간 죽게 되는 게임이야.
부르실 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버릇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네,
맞죠?
이거 어떻게 바로 캐치하시지? 아, 실제 이제 극에서는 조금 더 그런 뭔가 약간의 그런 비열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웃음을 좀 지으면서 노래를 하긴 하는데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런 왼쪽 입꼬리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네, 노래할 때 그런 버릇이 있기도 합니다.
그걸 또 잘 또 뮤지컬에서 활용을 잘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면서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다른 경쟁 작품도 보러 다닌다. 최근에 뭘 보셨습니까?
물랑루즈라고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저 역할 하면 어떨까라는 걸 좀 투영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지금 작품을
제가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배우들은 다 그럴 거예요.
탐이 났다.
예?
탐이 났다?
아니요, 아니요.
아, 탐은 나지 않았다.
탐이 났다기보다
네.
되게 재밌는 뮤지컬이다. 좋은 뮤지컬이다.
거기까지.
가장 좋았던 건 정말 이 진실된 사랑에 엄청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울었어요.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온 건 아니죠. 눈물 한두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 메시지를 던지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역할을 보면서 눈물 흘렸다고 하니까 좀 의미심장하게 들려서.
아니요.
아, 그럼 진실한 사랑하기 싫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
그러니까 농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당황하실 줄이야.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수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또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이 무대 서면서, 혹은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들어감에 있어서 그 나이에 어울리는 배역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로서 늙어 나가고 싶다. 그게 저의 정말 목표이자 바람인 것 같아요.
아마 지켜보시는 팬분들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활약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느리게 남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권은 오후 늦게까지, 남부지방은 하루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30도 등으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